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도 점점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혼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장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6장과 7장의 중심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면 이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나와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나 하면 빌립이 나오는데,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교 세계,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6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왜 7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교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6장 하반부인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누가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일곱 교회가 세운 일곱 명의 집사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주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모습, 품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자질은 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보다 우리들은 자신이 편리한 대로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은혜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어떤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뭘 말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 각성,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로 축소시켜서 이 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이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사용된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영적인 매력 또는 활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들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매력있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생기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삶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자리를 잃었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그대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게 되고 생기와 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적용하는 이 은혜는 그저 우리가 누리는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활력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영적인 매력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매력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며 생기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이 접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매우 독특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의 증거가 이 6장과 7장에 이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서 그가 이 심판을 받을 때나 거기에서 설교할 때나 그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이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6장 마지막 절 모습을 보시면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7장에 가서 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설교는 명료합니다. 그의 설교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스데반에게서는 은혜가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고통당할 때에, 박해받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대로 스데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갈 때에 그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의 매력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생기를, 활력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도 디모데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매력있고 생기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가 권능이 충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권능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위하여 그에게 권능,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자기의 일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이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그의 권능은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는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여 왔는데 여기에 와서 사도들이 아닌 이 스데반에 의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누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누가가 이런 표현들을 스데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스데반이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이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일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주로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이것은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스데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사역은 이제 교회 외적으로 드러나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도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는 9절 말씀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의 사역이 사도들과 같은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가 너무나 능력 있게 사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스데반의 사역을 시기하였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서 논쟁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였지만 그들은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은 권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나타난 권능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 가운데 권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권능이 이 스데반의 사역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사역에서 그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스데반과 말할 때에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변론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라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7장을 넘어가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인지를 그가 길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완악한 태도를 너희가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할 때에 성전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에 구원자이신지를 설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가르침을 능히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원화된 종교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영적으로 권면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권능이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될 때에 주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주셨던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권능 있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는 지혜가 충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이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네 번 사용됐는데 6장 3절과 10절, 7장 10절과 22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스데반에게 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스데반의 지혜는 성령이 스데반에게 말할 것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부여한 언약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장사를 잘하거나 이 세상에 처세술을 능하다, 그런 의미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라고 볼 때에 이 스데반은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설교에 이 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도전할 때에 그는 이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설교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적인 그 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핵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아무 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효과적인 사역의 열쇠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감된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 부족함을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베르야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요? 그것을 상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생기를 얻고 권능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베르야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였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에 참여해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디모데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정말 획기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속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스데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잡아서 공의 앞에 세운 이 사람들과 거짓 증인들의 말을 거기에서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들과 변론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다 자기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발당했던 이유와 아주 유사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들고 자신을 공회에 고소했을 때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 때에 이 이유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이 이유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협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표정은 자신에게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내면이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결과 그의 모습에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와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모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실망과 염려로 초췌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외모도 천사와 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상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에 근심이 많은가?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삶에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고통도 많은데, 그런데 저 사람의 모습에는 근심을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현시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진실로 돋보이고 매력적이고 생기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삶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